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18, 이사야 36-37 저작권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 18회기입니다. 좋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결국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당신은 진실입니다. 너는 전부야,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함을 간증합니다. 당신은 작가이고 우리는 등장인물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얇고 빈약하고 공허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유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자원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책의 절반 이상을 작업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는 한 장부터 여섯 장까지 해서 종으로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유난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1에서 5까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순수하고 순수한 수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반역적이고 깨어졌으며 이 땅의 높고 고상한 모든 것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소명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일 입술이 부정한 나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가 그들에게 전할 기별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열방에게 전할 기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7부터 39까지가 신뢰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섬김의 기초를 믿으십시오. 종으로 부르십시오. 섬김의 기초를 믿으십시오. 7시부터 12시까지 우리는 신뢰와 그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3에서 35세에 우리는 신뢰에 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국가들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능력과 높임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그림의 반대편을 다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36부터 39까지. 그리고 제가 이 네 장의 제목을 붙일 것은 신뢰. 그렇습니다. 하지만입니다. 좋아요. 그림의 반대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362와 73을 보세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주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마도 735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도전했던 곳입니다. 이제 35년 후인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 장교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이 두 섹션이 봉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하스,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그때 말했듯이 경건은 종종 불신에 대한 훌륭한 변명입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 자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무엇을 신뢰하든지 아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무엇을 신뢰하든 언젠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칠 것입니다. 날이면 이 땅이 코끝까지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36장에 있는 곳입니다. 아시리아가 왔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유다 남서쪽 블레셋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생각엔 지도 그리기 실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기억하세요. 유다는 이쪽 저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중앙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는 갈릴리를 따라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 무깃도 고개에 있는 이 능선을 지나 해안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5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들은 아시리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집트에 대한 마지막 장벽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리아인들은 유다를 그들의 후방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사람들이 급습하여 보급선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따라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동안 유다도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유다에서 46개의 요새를 빼앗았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두 개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그곳이 라기스, 즉 라기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라면 이곳이 큰 도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컸을 것입니다. 잘 요새화되어 있고 그가 예루살렘을 얻으려면 분명히 이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에는 48개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는 46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 47세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약간의 돈을 저축하고 싶어 합니다. 포위 공격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연중 내내 군대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군대는 봄, 여름, 초가을에 공격한 다음 수비대만 남겨두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포위 공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1년 내내 그 군대를 그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두자. 현장 지휘관을 보내자. 야전사령관을 보내자. 세 번째 담당. 랩샤카. 그를 거기로 보내서 이 불쌍한 놈들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 뒤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네브세이커의 연설에는 신뢰를 위한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세어 보셨나요? 9. 일부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번역 중 일부는 다른 종류의 내용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미를 얻으면 그중 9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문제는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이 어리석게도 신뢰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아요. 이집트. 그리고 그 방어의 결과로 당신 자신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집트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집트는 나일강 계곡에 있습니다. 갈대가 많아요. 큰 갈대. 크고 두꺼운 갈대. 그러나 갈대는 그다지 좋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갈대가 쪼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에 기대고 있으면 그것이 쪼개지고 겨드랑이를 찌를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를 신뢰한다면? 자신의 전략을 신뢰한다면? 5절 단순한 말이 전쟁의 전략이자 힘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그건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이집트를 믿습니까?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르는 부러진 갈대를? 그가 조롱하는 다음 신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는 그것이 그들을 실패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하였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지방 교회들을 모두 헐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신들이 산당에서 숭배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덕 꼭대기. 그래서 그분은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빼앗고 대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모든 언덕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말은 신이라는 거죠. 잠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쟁. 정확히. 알았어. 좋아요. 존 가문은 윌모어의 야훼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나는 니콜라스빌의 야훼를 숭배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치에 따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신으로 대체하여 신을 제거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아마도 솔로몬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가 말한 대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와 이가보드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예배했던 유일한 곳은 실로였던 것 같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지역에 있습니다. 한나가 갔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무엘이 봉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자이크 성막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불탔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있고 모두가 겁에 질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끼발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터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필리스타인들이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조지아가 겁을 먹은 것처럼 켄터키도 조지아를 겁을 먹었습니다. 정말 놀 수 있을 만큼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토끼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실로의 성막을 불태웠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도 불살라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75년 동안 사람들이 곳곳에 성막을 짓고 있던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작은 계산원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지역의 성막을 가지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산당 장사가 일종의 확산된 것처럼 보이고 결국 히스기야는 야, 그거 알아?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야훼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 산당은 어떤 형태의 야훼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납사계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훼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히스기야가 모든 지역 교회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믿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제 다시 나는 아시리아 외국 사무소가 이곳에서 수행한 배경 작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꽤 잘 준비되어 있지만 성경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아시리아에서 그런 짓을 해서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그 지역의 모든 장소를 파괴했다면 분명히 신들은 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아, 여기서 계속 밀자. 그렇다면 8절과 9절에서 그는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합니까? 그는 그에게 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 시점의 말은 여전히 비밀 무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부가 있는 곳은 말과 전차였고, 아시리 아인이라면 3인용 전차, 장거리 포병용 궁수, 근거리용 창병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기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동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다시피 문제가 있으면 말이 부족하면 말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25타를 주고도 여전히 당신을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골퍼와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말 2,000마리를 주고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군사력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자신의 전략을 믿을 수 없고, 애굽을 믿을 수 없고, 야훼를 믿을 수 없고, 자신의 군사력을 믿을 수 없으며, 마침내 그가 10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숙제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있잖아, 그들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그들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만약 그들이 믿는다면 야훼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들이 안녕하세요. 우리와 아람어로 대화해보는 게 어때요? 현재 아람어는 비즈니스 언어인 링구아 프랑카, 링코 프랭커로 사용됩니다. 아시리아 제국 전역에 걸쳐 시리아의 언어인 아람어, 다마스커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제국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빌론이 있고 여기에는 다마스쿠스가 있고 저기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외교적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요. 나는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고 여기 담벼락에 앉아 우리의 말을 듣게 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물론 언어도 꽤 거칠지 않나요? 자신의 똥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도록 운명 지어진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포위 공격입니다. 나는 우리가 포위 공격의 공포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었고, 바깥에는 50, 60, 7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적이 옵니다. 그 50, 60, 7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 벽 안에.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안의 삶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이 2년, 2년 반 동안 계속된다면 그것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아시리아인들은 매우 철저합니다. 독일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결코 히스기야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결코 그를 히스기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르시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그 놈 히스기야, 그에게 속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다. 그러면 15절에서 그들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듣지 마세요. 16절과 17절에 따르면 당신은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우리 아시리아인. 내 말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저수지에서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 바위 같은 곳보다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날 믿어. 이 남자에게서 중고차를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8절 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까? 다른 신은 없으며 야훼는 단지 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모든 지역 교회를 파괴했다고 해서 야훼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무력하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그 다른 신들을 누가 멸망시켰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19절. 그들이 사마리아를 구원하였느냐? 무엇? 사마리아. 무엇? 사마리아. 무엇? 사마리아. 내 손에서. 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시리아의 왕 이것은 아수르 신들과 이스라엘 신 사이의 결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황제와 당신의 신 사이의 결투입니다. 아시리아의 신들은 결코 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은 다른 모든 신들을 멸절시켰고 여러분의 신도 멸절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약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말은 사마리아에는 신들이 있었죠. 그렇죠. 황금 황소. 그 신들은 사마리아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없음. 이번에도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신은 우주의 창조자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에게 맞서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인간의 자기 찬양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두 장, 심지어 한 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야훼의 높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물건으로 그들을 꾀꾀거리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전략을 믿지 마십시오. 이집트를 믿지 마세요. 여호와를 믿지 마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믿으세요. 이것은 바로 진행되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꾀꾀거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36, 11, 22, 2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0절을 다시 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야훼가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생각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는 왜 10절을 그 문제에 끌어들였습니까? 왜 그는 야훼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셨다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유혹할 때 적의 전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 집사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먹이를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는 그들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심리적으로 그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그는 야훼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믿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록에서 유다에 대해 실제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실제로 그들의 언어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매우 파괴적일 것입니다. 응.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은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는 당신이 실제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꽤 좋게 들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이브와 함께 작동했습니다. 이브한테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사용합니다. 아, 성서를 하고 싶나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에게 우리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할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반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그토록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왕에 맞서는 것은 히스기야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또한 히스기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외지를 운전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네, 네. 당신은 이것을 보거나 내가 봅니다. 이것에 들어간 준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정확히.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온갖 종류의 조언자들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본을 쓰려고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본을 쓰려고요. 즉, 이곳은 아시리아입니다. 이 작은 무리가 말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누가 신경 쓰나요? 그것이 우리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응. 상대방이 우리보다 숙제를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하다. 이것을 성경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숙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리아의 외국 사무소는 다른 곳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제 생각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는 선지자들을 알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 응. 그리고 그는 일부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이 적국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갑니다. 그리고 22장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에서는 쉐브나가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무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타락한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두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22절. 그 다음에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집안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총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집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집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총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쉐브런은 여전히 사진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비서입니다. 그는 강등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37장.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굵은 대로 몸을 가렸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는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등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했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처방을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회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치욕과 능욕의 날이로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사야서가 교향곡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티프는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탄생의 시점에 다가간다는 생각은 그러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두세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 배경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극적으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30에서 40시간 동안 일한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기 참 좋은 곳이네요. 당신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좀 흥미롭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이번 장이 끝나기 전에 여기서 더 잘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흥미를 느낀다. 이사야야, 내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주인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보낸 자라. 그런데 그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의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IM만이 남에게 줄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다른 모든 생명체는 파생물입니다. 그의 삶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그에게서 받은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귀가 있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그들은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손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 그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본다. 그는 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복기 조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들은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의 청년들이 나를 모욕하였느니라. 소년들. 나는 납사계가 소년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영을 넣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37장의 맨 끝 부분을 보십시오. 38절. 실제로 37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집으로 돌아와서 니네베에 거주하니라. 그가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 그의 신 아드람멜렉과 그의 아들 사리세리 칼로 그를 죽였더라. 그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후에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로부터 19년 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라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방앗간은 천천히 갈지만 매우 곱게 갈립니다. 19년이 걸렸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군대가 죽은 뒤 패배한 직후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19년 후 그는 자신의 조국에서 칼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신을 숭배하는 동안 네, 좋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랍사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군대가 있는 나기스를 향해 남서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 왕이 출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사실 그는 나왔다가 다시 갔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좋아요. 마침내 우리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 보낸 모든 돈이 마침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나올 것이고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은 22장에서 이야기했던 파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0절, 내가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리고 그는 같은 주장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신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은 어떻게 다를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더 잘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야훼, 그 구절에서 세 번이나요. 약 20단어로 세 번 줘. 하늘의 군대의 주님이시여. 기억하세요. 호스트를 볼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상의 호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우주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힘.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가 실제로 일종의 하나님의 보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왕좌였습니다. 그분이 그룹 위에 좌정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룹들 위에 좌정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사야가 아닌 이상 그분의 보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룹들 위에 좌정하셨도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왕국 가운데 홀로 계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보낸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진실로 아수르 왕들이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왜?
신은 없습니다.
응,
그 사람 말이 맞아. 하지만 그가 싸우고 있던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다. 나는 최근에 매우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말한 것을 단순히 다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복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성한 힘을 우리의 통제로 축소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저는 20절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히스기야라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래, 맞아요, 신이시여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모든 신을 파괴했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구원하셔야 합니까? 글쎄,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요? 주님,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
누군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에 대해, 주님.
그러나 히스기야가 무엇이든 간에 히스기야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옳게 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내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시다시피 그것은 두 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토라와 그분의 지시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된다면?
좋아요. 계속하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니라. 그녀는 당신을 경멸합니다. 그가 시온의 처녀딸인 너를 비웃느니라. 딸 예루살렘이 내 등 뒤에서 머리를 흔드느니라. 거기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 무력한 어린 소녀를 강간하려는 괴물 남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무력한 어린 소녀, 이 처녀 딸이 당신을 조롱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하느님, 그녀도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우와!
당신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보시겠습니까? 두 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 높은 눈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대적함이라 이사야가 본 바로 그 사람.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 정말 다른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을 위해 그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조롱한 사람입니다. 현명하지 않은. 현명하지 않은. 이제 그것은 매혹적입니다. 24절과 25절. 이사야가 숙제를 마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아시리아 동물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황제. 그들은 성전벽에 자신들의 업적에 대한 보고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수레를 타고 산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레바논의 먼 구석까지. 가장 큰 삼나무를 자르려고. 최고의 사이프러스입니다. 가장 먼 높이에 도달합니다. 가장 열매가 많은 숲입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강물을 말렸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여기서 약간의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단지 성령인지 여부.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네바이 셰커가 유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사야는 앗수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온다. 26절. 내가 오래전에 결심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옛날부터 계획했습니다. 요새화된 도시를 폐허더미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나는 당신이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격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일함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물려주고 내 재갈을 내 입에 물려줄게. 그러면 나는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려보내겠다. 그게 망명사진이에요. 아시리아인들은 낚시 바늘로 사람들을 유배지로 끌고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재갈과 굴레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따르면 산헤립의 죄는 무엇입니까? 거만함, 자부심, 오만함. 이사야서의 또 다른 모티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여. 그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피조물을 높이고 여호와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무의미한 우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철학이 있는 곳이다.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의미는 다른 의미만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곳에서 주는 표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년에 약속합니다. 그는 이 도시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화살을 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거나 공성용 말을 던지십시오. 그런데 그가 왔던 것처럼 그는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이 도시를 지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37.26 돌아가서 14장을 보세요. 24에서 27절.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세요. 14장에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그것을 계획했다. 나는 그것을 제안했다. 26절.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예정된 목적이니라. 아시리아가 나타날 때마다 자신이 성취한 것과 성취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오래된 계획의 일부입니다. 너희들은 내 계획에 순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나는 이것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멋진 믹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 아니요. 아시리아인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끈을 당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이제 그 둘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인간의 두뇌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쪽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런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그는 꼭두각시 주인도 아니다. 그가 줄을 당기면서 우리를 뛰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에게는 놀라운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빌드업을 얻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쿵,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나갔다. 그리고 아시리아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은 모두 시체였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그럴 것이다. 이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헤립의 연대기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황제의 고전적 전통이 있는 곳, 그는 자신의 모든 업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합니다.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남은 나라들과 함께
모압, 에돔, 블레셋,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들을 벌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모든 요새를 빼앗았다. 나는 가장 큰 요새인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습니다. 이제 나의 다음 영광스러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무슨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연합을 조직한 사람이 당신이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경우, 나는 그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내가 말했듯이 산헤립은 19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서부에서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이다. 그게 바로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글쎄, 나도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어느 날 밤 군대 전체를 잃었다면 이 야외 창조물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머.
그리고 이 장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 방식으로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까지이다.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제 방식으로 36, 37, 38, 37장
우리가 추진해온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너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장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두 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기도하자.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느낄 때,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8입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입니다.